여러분은 한국 뉴스를 어떻게 접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한국 뉴스를 접하는 여러 가지 매체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한국 뉴스를 이렇게 접합니다. 특별히 다음 앱을 통해서 한국 뉴스를 주로 보게 되는데요. 이 다음 앱에 들어가면 여러 신문사나 여러 방송사의 뉴스가 전부 다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여러 다양한 한국 뉴스를 한꺼번에 그렇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 뉴스에 들어가 보면 여러 섹션이 있는데요. 그 중에 연애란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연애란 그 뉴스를 보다가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가 제가 떠올랐어요. 예능 프로그램 중에 해피투게더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해피투게더라고 있어요. 지난주 7일 방송의 제목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혹 그때 보신 분 계신가요? 이게 뭐 특집이라 그러는데 제목이 이랬습니다. 프리는 지옥이다. 이게 그 특집의 제목이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 제목을 보고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프리는 천국이잖아요. 자유는 천국이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말하냐면 프리는 지옥이다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이때가 아나운서 특집이었어요. 그래서 KBS, 뭐 MBC, SBS 이 방송 3사라 그러는데요. 여기에서 잘 나가던 아나운서들이 프리를 선언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잘 나가니까 프리를 선언한 거겠죠. 더 자유롭게 더 돈을 많이 벌려고 그렇게 프리를 선언했죠. 그런데 이렇게 프리를 선언한 다음에 그 삶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리를 선언한 다음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애환을 나누는 그런 내용이 주였습니다. 물론 이 프리를 선언한 다음에 더 잘 나가는 사람도 있죠. 더 잘 나가고 더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프리를 선언한 다음에 막막한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저는 이 자리에서 프리의 삶이 나은지 아니면 직장 생활이 나은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둘 다 이렇게 장단점이 있겠죠. 대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프리를 선언한 다음에 직장에서 나온 다음에 소위 말하는 3대 지상파 방송국에서 봤던 그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기적인 월급이 끊겼어요. 그리고 정기적인 월급이 끊기니까 이렇게 은행에 가도 대출을 안 해준답니다. 이제는 그럼 정기적인 월급이 없으니까 이 사람의 뭘 보고 돈을 대출해 주겠어요. 그리고 또한 소속 방송국 아나운서로서 자연스럽게 배당되는 프로그램도 다 없어진 거예요. 이제 아무도 자기에게 프로그램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정글의 야수처럼 무한 경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지옥으로 이 아나운서들이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오늘 설교의 주제와 상당히 오버랩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계시록 7장은 삽입된 장으로 볼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삽입된 챕터인지 제가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5장부터 이제 환상이 이제 보여지죠. 사도 요한에게 보여지는데 계시록 5장부터 일곱 인을 떼는 환상이 사도 요한에게 보입니다. 여기서 인은 두루마리에 봉인된 인을 가리키는데요. 그 인을 떼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토요일까지 일곱 인 중에서 여섯째 인까지 떼는 것을 함께 묵상했죠. 이것이 계시록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에 가면 일곱째 인을 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 7장은 그 중간에 삽입된 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까지 여섯째 인을 떼고 그다음에 8장에 일곱째 인을 떼는데 그 중에 그 중간에 삽입된 장이 바로 계시록 7장이에요. 그러니까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위치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7장은 삽입된 챕터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동시에 또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계시록 이 7장은 6장의 마지막 질문에 답을 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6장 마지막에 어떤 질문이 있었습니까? 6장 마지막 절 17절은 이렇게 끝나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종말의 날에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이 땅을 심판하실 터인데 과연 누가 그분 앞에 능히 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죠. 굉장히 메이크센스한 질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주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능히 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 계시록 7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답이 뭐죠? 누가 능히 종말의 날에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그 답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에 속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장 중에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일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일 후에가 언제일까요? 자연스럽게 6장의 마지막이겠죠. 그래서 여섯 번째 인을 뗀 후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이 여섯 번째 인은 종말의 시점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시점은 종말의 때를 상정한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여섯째 인을 뗀 종말의 그 시점에 내가 사도 요한이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았어요. 환상 중에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천사가, 네 명의 천사가 무엇을 하고 있죠? 1절 하반부에 나오죠.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또 봄에 또 다른 환상을 봤어요. 다른 천사가, 그러니까 네 명의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땅에 환란이 있을 텐데, 종말에 환란이 있을 텐데 그때 그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인을 칩니다. 머리에 인을 치는 거예요. 그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내가 사도 요한이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수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입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5절 이하에 나와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합하면 얼마가 되죠?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14만 4천은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열두 지파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 몇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해석학적 문제인데요. 첫째는 5절부터 8절까지 소개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빠진 지파가 있어요. 어떤 지파가 빠져 있을까요? 예, 에브라임 지파 있습니다. 보시면 있어요.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빠진 지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요셉 지파라고 되어 있고요. 8절에 보면 요셉 지파라 되어 있고 므낫세 지파도 들어가 있어요. 6절에. 기업을 나눌 때는 이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두 개를 나누어서 두 분기수로 나누는 것이 맞아요. 그렇다면 레위 지파가 빠져야 되는데 레위 지파가 지금 열두 지파 여기 지금 들어가 있죠. 7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뭔가가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레위 지파가 포함되면 열두 지파에 포함되면 요셉 지파는 하나가 돼야 돼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뭔가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14만 4천을 이스라엘 열두 지파로 보는 것이 무리가 있다라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열두 지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14만 4천을 이스라엘 지파로 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각 지파마다 똑같이 만 2천 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다 지파가 인구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 유다 지파가 다윗 왕조에 있어서 끝까지 충성을 했던 지파예요. 그런데 다른 지파와 같은 만 2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베냐민 지파는 미약했고 한때 거의 소멸할 뻔한 그런 지파였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와 똑같이 인침을 받은 자가 만 2천 명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14만 4천을 단순히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을 받은 자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해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literally interpretation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봅니다. 대신에 이 14만 4천을 상징적인 숫자로 보는 것이 더 옳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symbolic number로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 이유는 이래요. 첫 번째는 이 글이 묵시문학의 전통에서 나온 글이기 때문입니다. 이 묵시문학은 아시다시피 암울한 현실에서 나온 글이에요. 바벨론 포로기에 처음 등장했는데요. 그래서 주로 상징적인 언어와 상징적인 숫자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일제시대 때 많은 문인들이 어떻게 독립과 광복을 표현했죠?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했어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일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다 알죠. 이 상징적인 언어죠.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로마의 핍박의 상황 가운데 상징적인 언어와 상징적인 숫자를 사용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14만 4천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24장로가 우리 앞에서 보았던 내용인데요. 이 24장로가 뭘 상징했죠? 구약의 12지파의 족장과 신약의 열두 사도를 합한 것으로서 전체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앞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14만 4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약의 열두 지파 그리고 신약의 열두 사도 거기에다가 이 당시 천이라는 의미가 꽉 찼다, 충만하다라는 뜻에 상징된 그 숫자예요. 이것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구약의 열둘, 신약의 열둘 꽉 찼다라는 천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와요. 그러므로 이 14만 4천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로 이해하는 것이 더 옳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유대인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모든 택함을 받은 자를 상징하는 넘버로 보는 것이 더 옳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시록 14장 3절 말씀이 이 견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그러니까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요. 여기 보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와 14만 4천이 문법적으로 동격입니다. 그러므로 이 14만 4천은 유대인 중에서의 숫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발릭 넘버고 모든 구원받은 백성을 14만 4천으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14만 4천은 정확한 숫자로서의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간혹 이단들이 이것을 주장합니다. 14만 4천만 딱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숫자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합니다. 어떻게 미혹하죠? 14만 4천이 구원받은 백성의 수인데 지금 100명의 자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빨리 들어오라는 거죠.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단에 빠져가지고 패가 망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올바른 이 14만 4천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인 7장 후반부에 보면 이 14만 4천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와요. 먼저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오늘 보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흰옷을 입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14만 4천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이지 정확한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의미합니다.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어떻게 축복하셨죠? 너희 자손이, 구원받은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14만 4천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굉장히 많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영어성경에 보니까 Such a great cloud of witnes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수를 구원받은 백성의 수라고 구약과 신약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14만 4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계시록 7장 14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에요. 큰 환난에서 믿음을 지킨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지만 동시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에게 매일매일 여러 가지 시험과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게 있죠. 그것을 오버컴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14만 4천에 속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7장에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14만 4천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고요. 동시에 큰 환난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시험과 유혹 그리고 온갖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인내하며 나온 자들입니다. 이들이 최종적으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누릴 복을, 최종적인 복을 15절 이하에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화요일날 큐티 본문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14만 4천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14만 4천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14만 4천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거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 7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14만 4천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14만 4천은 셀 수 없는 무리고요. 동시에 큰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이들만이 최종적으로 영벌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터널 컨뎀네이션이 아니라 이터널 라이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연애 프로그램 말씀드리면서 프리는 지옥입니다라는 말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말은 아나운서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14만 4천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프리 선언을 하면 안 됩니다. 마치 가나안 성도들처럼 교회를 박차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지옥이에요, 그거는. 아나운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14만 4천에 속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요, 비저블 철치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인비저블 철치가 있습니다. 이 보이는 교회는 바로 지상의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메디슨 한인장로교회도 이 지상의 교회, 보이는 교회죠. 그런데 이 지상의 교회, 보이는 교회에 속했다라고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보이는 교회에는 알곡도 있지만 쭉정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쭉정이를 심판 때까지 알곡과 함께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쭉정이를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상교회에 속했다라고 14만 4천에 들어간다라고, 속한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의미하는데요,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거룩한 공교회가 바로 그 교회예요. 이 교회가 곧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바로 최종적인 승리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속해 계십니까?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교회에 속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소속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소속이 정말로 중요해요. 제가 과거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1980년인가 90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미국 영주권을 가진 한 한인이 동남아에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나라에서 구테타가 일어난 것입니다. 필리핀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마닐라에서 구테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큰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때 마침 많은 외국인들이 투숙했던 한 호텔이 있어요. 그곳에 미군이 그 헬기로 들어가서 그 미국 시민을 구출하는 그런 작전을 폈습니다. 마치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그렇게 작전을 폈어요. 그때 그 영주권을 가진 한인분께서 미군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영주권자야, 나는 그린카드가 있으니까 나를 구해달라고 이야기했대요. 근데 구해줬을까요? 안 구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목적은 미국 시민을 구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해주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신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속했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가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미국에 들어올 때 느끼잖아요. 영주권하고 시민권 주라고, 외국인 주라고 엄청나게 길잖아요, 여기가. 들어올 때부터 느끼잖아요. 신분의 차이를 느낍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 이걸 더 실감하죠. 미국에서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신분 때문에 좋은 직장에 가지 못합니다. 시민권자가 아니면 공무원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시큐리티에 관련된 직종은 절대로 못 갑니다. 시민권자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영적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14만 4천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온갖 좋은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학점 좀 더 받겠다고 신앙을 액세서리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 스펙 때문에 신앙을 액세서리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신앙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무거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적인 운명을 가르는 것은 여러분의 스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PhD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가 여러분의 운명을 가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연습해 나가야 됩니다. 핍박에 견딜 수 있는, 어떤 시련에도 견딜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하루하루 그렇게 쌓아나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내가 이 14만 4천이 누리는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